오히려 덥네요, 그렇죠? 네, 돈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행하면서 땀 흘리는데 예배하는 것을 땀 흘리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예언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미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하실 말씀이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언은 그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쭉 보면 그 초점은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에 전해줬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해당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온 2000년 후에 종말에 일어날 어떤 그 시대 사람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잔뜩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현재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과거도 이야기하게 되죠. 과거 어떻게? 그래서 예언서를 다 보면 구약의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또 예언서에, 선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미래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오히려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 예언했던 그 예언가들은,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초점은 그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했던 말씀을 예언, 이런 식으로 말들을 성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흔히들 이렇게 쓰는 거죠. 미리의 자에다가 언어는 말씀언이거든요. 한자로 본다면.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한자가 적절하지 못한 단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옛자를, 이런 옛자가 있어요. 맡길예, 커미트, 맡겨줄 옛자가 있어요. 맡을 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언자는 말씀이니까 내가 맡은 말씀, 하나님이 전해줘 하면 예, 말씀을 탁 받았어요. 맡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맡을 예라는 그 말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과 그대로 닮은 단어죠. 미리 일어날 일을 하는 예자보다는 맡겨진, 하나님이 전하라 하셔서 맡은 말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마 더 오해를 덜 불러들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요,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predict, 미리 예견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 흔히 말한 예언하다, prophecy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런 예언은 오늘날도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이시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현장의 그 필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그런 예언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예언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현재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보면 현재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사역들,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변화의 시즌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예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고 느껴지는 꿈들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특별히 포인팅 시켜주는 어떤 서브젝 주제가 타이틀이 있으면 그걸 주구장창 1년이고 2년이 전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아내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컨펌하듯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그 흐름을 탄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었고 그게 맞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계시님 꿈으로 확정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현재적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뭐냐고 말했을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본다면 정확한 현재 상황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예언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분석하려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지난 과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를 잘 분석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은 운명하고 다른 겁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언을 하시면 미래의 성격을 띈 예언을 하셔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언은 운명하고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한 10년 또 더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런던 온 지 초창기 때 그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게 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집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 같은 걸 했죠.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집에 머무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클리어하게 듣는 은사가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궁금해서 저에게 여쭤보셔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런던 안에 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목사님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지금처럼 마음이 그 정도 좁은 마음이면 안 돼요. 마음을 넓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만일에 지금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교회 정도 성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마음이 그래도 넓은 줄 알았는데 온유하다고 하더라도 했는데 그렇게 좁은가? 부모님 얘기가 내가 좀 마음이 좁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난 수년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경우를 겪으면서 그렇구나,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정말 좁은 게 많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 마음을 계속 키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 가족만 봐도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정이 나에게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적으로 어떤 미니스트리나 상황을 보면 딱 한눈에 그냥 확 파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뭐 앞에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뭐 타임테이블 짤 것도 없이 저는 확 그냥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시간 회의해도 나는 그거 벌써 그럴 줄 알았어.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가 잘 하는 거는 그래서 일부러 앉아서 타이핑하는 걸 제 성향상 그냥 다 아는 것을 뭘 타이핑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다르게 제 아내는 훨씬 더 분석적이에요. 진짜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멀리 보는 사람이니까 멀리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 본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내가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섬세함과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다 저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제 자녀들이 다섯 명이잖아요. 이 다섯 명이 그냥 쭉 한 2년 털로 쭉 나왔으면 10년 만에 끝낼 것을 첫째, 둘째 빼고는 8살, 7살, 8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0년 가까이를 지금 막내 아직도 8살짜리 8살 두고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큰애는 벌써 5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곧 부모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결혼을 해 있고 둘째는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곧 직장생활하고 셋째는 이번에 대학 졸업했으니까 어쨌든 대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은 한참 삐딱한 사춘기고 막내는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이니 한국으로 본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저는 올 제너레이션을 제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마다 고민, 시대가의 문제, 뭐 동수가의 문제, 또 대학 뭐 졸업 진로, 또 티네이지의 그 삶, 막내 그 칭얼거리고 수없이 아빠를 차며 놀아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 이 각 세대마다 그들이 갖는 애로와 고민과 이슈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꺼번에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이 저의 삶 전체가 저를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수없이 뒤집어내면서 이렇게 넓혀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상황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도록 계속 가만히 있지 않도록 이 나이면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내하고 시간 되면 근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모든 이 세대, 올 제너레이션의 삶 속에서 제가 거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언제나 그랬죠. 참자, 잘 견디자, 어떻게든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화날 일도 많고 조용히 혼자 내버려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올 제너레이션들의 이 이슈들을 통해서 마음 상하거나 화나는 일들이거나 고민될 일들이 자연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상할 때마다 수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컴다운 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매일 매 순간 하면서 사실을 지내요. 그 순간을 겪을 때마다 제가 늘 은혜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늘 참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선으로 이 악을 이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더 잘해주자. 예수님처럼 더 축복하자. 꼭 참고 말하지 않고 다 받아내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마음을 넓히는 피곤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한두 달이 아니고 30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확 넓혀가는 그런 일들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 같이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하긴 낫지 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피곤한 일이겠어요. 마음이 맞아야 어떤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꼭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를 동역자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같이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는 것은 첫째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첫 번째 일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 깨끗한 사람,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 이런 거룩이란 말을 마치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그건 소극적이에요. 거룩의 진짜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요, 배우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비슷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진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게 거룩에 가까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죠. 서로에게 깨끗하게 부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단순한 도덕주의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의 DNA는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뜨거운 사랑. 그래서 거룩에 비슷한 단어는 정의보다는 거룩에 가까운 단어는 사랑이란 말이 떠올라요. 예배가 거룩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 이게 거룩이란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 죄 지으면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죄를 못 끊어내요. 그는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도 닦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서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안 되는 사람은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이런 의미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단순히 이건 죄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분이셨죠.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 추운 그 밤에 양을 혼자 지키면서 그는 수금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악기를 잘 다룰 정도로 많이 쳤으니까 잘 다룬 거 아닙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갈 정도, 뽑힐 정도로 어떻게 잘 쳤을까? 그 어려운 시절을 밤을 새우면서 작사, 작곡했던 수많은 찬양을 부르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랑했던 그런 다윗이었기에 주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감히 포로를 끌려간 주제에 최고의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을 덥석 감사도 받아야지, 더러운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수도 모르는 그것을 안 먹겠다고 뻗댕기고 계속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문을 확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잖아요. 적당한 사랑, 적당한 헌신이 아니에요. 생명과 목숨권, 하나님 향한 헌신,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헌신이지, 사랑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셨듯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만큼 하는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형제지만 찢어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죽음의 공포를 순간적으로 느꼈다고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처럼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평생 형제지만 원수처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을 넓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동구가 울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보고 싶은 사람 만난 듯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이에요. 그러니 쓰임받을 만하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 그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DNA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했던 다윗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장인 사울이 힘들었을 때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다윗을 싫어해서 저 지방에 저 벤두리에 그냥 오히려 직위를 낮은 직원을 보내도 거기서도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전쟁하면서 이겨가지고 더 유명하니까 할 수 없이 궁궐도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기심 불타서 주기를 들고 사랑했던 그 아내 미갈을 그 왕이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다? 그리고 평생을 10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이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낸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죽일 기가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할 만큼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다 수면제목에 잘 정도였으니까 죽여도 될 만한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한이 차서라도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손을 대지 않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하실 때까지 자기는 죽을 줄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울이 블레셋 전쟁가에서 죽잖아요. 다윗이 보였던 변화는 놀라워요. 사울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요. 그 곡을 하나 만들죠. 통곡하면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쌍한 홈에서 도와주는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그분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하나님 밝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5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되게 긴 책인데 크게 보면 세 토막을 나누셨어요. 하나는 물론 서론 결론 빼고 앞부분에는 즉 오늘 51절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 지도로 본다면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51절부터는 그 다음 18장까지 대충 18장까지 보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 여행 속에 있었던 가르침 사건들을 중간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보면 3개 정도의 큰 묶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도 좁은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두 개의 비슷한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49절, 50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즉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면 51절도 56절까지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앞부분을 보면 49절 50절을 보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쏙 좁음, 우리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쏙 좁은 마음에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금하지 마라, 반대하지, 우리 내부에서 반대하지 않는가 해도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옹졸하게 내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지 않다고 그래서 금지시켜? 우리 안에서 반대하지 않는 세력이면 다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는요, 다 자기 것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해도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팀끼리 부서끼리 겹칠 때도 꼭 자기 것만을 딱, 내가 보기에 우리 팀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 팀이 중요한 것 같아. 부서가 중요해. 양보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것에 강한 사람들은 같이 사역을 해도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하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고 같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괜히 텐션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운, 관계까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죠. 너무 까칠하면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토를 달고, 그래서 남들이 내게 말할 때 괜히 내게 말할 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로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 리더는 적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머물 숙소나 음식들을 주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역사적으로 서로 대판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가 되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든지 거절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화가 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려고 보낸 그 왕의 군인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불태웠던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그처럼 마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한번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주님 한번 죽여버릴까요? 라고 아주 상한 한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절당한 그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그냥 당한 채로 묻어두고 그냥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지나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일일이 대응하고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꾹 참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일이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긴 장문을 보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낸 사람 없지만 우리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꾹 참아야 되는 거. 되게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지만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넓은 마음을 키워가시고 계셔요. 주로 키워가시는 방법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적인 갈등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재료예요. 요셉이, 다윗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키워졌을 때는 악랄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다 붙었어요. 파트너가 붙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조용히 혼자 여행 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시시 음악 듣는다고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인 갈등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관계를 이래서 싫고 저렇게 싫고 해서 싸움에다 계속 지내버리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자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대요. 자신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주변에는 너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고 가연하다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결혼해야겠다 마음이 열려고. 근데 이 최근에는 너무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도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어른들을 만났는데 결혼하신 분과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아마 한번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좀 철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라 할까, 너무 어린아이 같고 자기만 생각하는 인기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결혼하면 그 엄청난 부부관계의 갈등 속에 우리가 그거 두려워서 안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게 정말 유익해요. 인격은 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조종의 과정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싫으면 안 만나요. 그런데 부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통해서 그 긴긴 시간을 보내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삶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 또 한 번 그 과정을 겪죠. 자매가 최근에 그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되게 어려워했어요.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옮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직장 생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 괜찮대요.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진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문제 있다는 걸 알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대요. 상담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 대단해요. 자르지 않고 특별관리를 하더라고요. 특별관리해지고 뭐가 문제인지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봐요.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1년을 일을 했으니 겪어낸 거죠. 그걸 겪어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가장 지독한 사람을 잘 견뎌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움 있잖아요. 갈등들 있잖아요. 유익해요. 그거를 잘 견뎌내시면 여러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요. 살면서 우리 화나게 하는 사람 계속 만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잘 참아내고 침을 삼키면 그걸 받아내고 품어내는 것들을 배우면 결혼해도 편안한 부부 생활을 하지만, 부모가 되어도 좋은 부모가 되지만, 남은 40대, 50대, 60대, 70, 80대를 수많은 별변 사람들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못 이겨서 20대도 싸우고 30대도 싸우고 70대 되어도 싸우는 거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 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해야만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일일이 화내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며 항의하면 더 마음이 좁아지죠. 기도하면서 털어내면서 참아내면 하나님 마음을 넓히는 은혜를 주어 가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속으로 가서 상처받고 힘든 과거의 경험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은 멀찍이 보면 좋지만 가까이 가면 다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뛰쳐나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고 이해하려고 대하고 풀어가면서 맞춰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이에요. 힘들지만 잘 참아내면 그만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힘들다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면 마음은 넓혀지지 않아요. 편안할지 모르지만 넓혀지지 않을 뿐더러 평생의 외톨이로 그냥 다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관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인격이 바뀌고 싶잖아요. 사람이 새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인격의 변화는 마취 없이 수술한 것 똑같아요. 최근에 어디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는 마취하면 안 되는 병이었나 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취하는 순간에서 가슴에 뼈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서 그 코로나를 빼내는 수술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죽고 싶다고 할 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멀쩡히 마취 안 주고 그냥 이 뭐죠? 로션 바르는 정도의 마취 정도만 하고 실제로 칼을 집어쓰고 염증을 빼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격의 변화는 마취 없이 수술을 한 것과 똑같아요. 고통을 다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조용히 혼자 앉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경건서적 읽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기는 되고 방향성을 봐야 할지 모르지만 나처럼 뾰족한 가시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아예 아프다 하면서 약을 발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고생하는 그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격이 바뀌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이 예수님과 동역하려면 그 동역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넓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들은 마음이 너무 좁은, 안쪽으로도 밖으로도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그 길 여정에 수많은 가르침과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힘든 많은 인간관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계속 두시는 일이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취 없이 지금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잘 감당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바꾸고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봐봐요. 우리 20대, 30대면 10년을 더 살아봐봐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그 상황에서 잘 참았을 때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되신 것이요. 수술할 때 마취 없이 수술할 때 너무 아프다고 수술 때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리면 그거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기도해도 왜 변화시키지 않지? 왜 저 사람 바꾸지 않지? 이 어려운 관계를 왜 계속 두시지? 왜 상황은 바뀌지 않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인격은 그 순간에 한두 단이 아니라 한 2년, 3년, 5년, 60년을 가야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릇이 크기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키워주실 것이에요. 까칠까칠한 여러분의 인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기 시작할까요? 동역자들하고 쓰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은 그 엄청난 마음고생하는 시절을 다 보냈던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뛰쳐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었어요. 주님이 수술을 잘하실 때까지 잘 참아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셔서 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같이 축복하십시오. 수술대에서 일어서지 마십시오. 아멘.